4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좋죠. 근데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과부는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마도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때를 맞추어서 적당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고 엘리야에게 금쪽 같은 그 떡을 조금 떼어서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과부의 집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죠.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아니하여서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먹을 것이 전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 과부의 집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나오기 시작했고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을 만약에 당한다면 아마 기뻐하고 춤을 추겠죠. 쉬쉬하면서도 막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떠나버리면은 굶어 죽어야 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을 주셨는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통의 가루가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끼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를 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밀가루를 가져다 떡을 하고 나면 저녁에 분명히 없어야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통을 들여다보면은 떨어지지 않을 만큼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없어질 듯한데 다음 식사를 위해서 통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조금 생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시려면은 넘치도록 주시면 좋은데 왜 조금씩 조금씩 간신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더 큰 전쟁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중에 있죠. 더불어서 과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단을 받고 있는 자에게 너무 풍성하게 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엉뚱한 데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과 더불어서 산다고 하나님은 뒷전에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줄 수 없습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풍성하게 줘버리면은 나태하게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쉽게 넘어져 버리는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해서 도망을 가서 죽기를 구하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엘리야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니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도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을 지금 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그 전쟁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지금 연단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풍성하게 줄 수 없고 조금씩 조금씩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온 이후로 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러 통에 가보면 밀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 다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가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밀가루와 기름을 갖다 놓았습니다. 채워두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지금 이 과부의 집에 있다는 것, 이것이 과부에게는 지금 느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데 과부는 분명히 이 밀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이라면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동안에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이분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과부는 먹고 살기는 하는데 죄책감이 자꾸만 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떠나고 싶은데 엘리야를 떠나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떠나고 나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이 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으로만 인식을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이 물고기에 대해서도 잘 모를 만한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밤새도록, 원래 여러분 물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물고기들이 밤에 많이 나옵니다. 어부인 이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하필 그날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어부들의 꿈은 만선이죠. 물고기를 풍성하게 잡는 것이 꿈입니다. 근데 그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사업이 크게 번성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업은 번성을 했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베드로가 취했던 행동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만선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생각을 했던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이 앞에 서서 기뻐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냥 기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이 과부는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밀가루와 기름이 자꾸 나오는 것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자꾸만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이 신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내가 이걸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만 부어주시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병이 들었구나. 심히 앓다가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큰 일을 당하잖아요. 이 아이가 죽잖아요. 그럼 이 과부는 이판사판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말을 못했었는데 이제 엘리야에게 가서 대어들었습니다. 혼자만 끙끙 앓고 있던 그 말이 튀어나왔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과부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아들을 잃은 과부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어들겠죠.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이 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드느냐고 역사를 아마 잡았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거 정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두들기고 계시는 것이죠. 정근아 그거 아니다, 그거 씻어야 된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를 반드시 해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마음을 두들기면서 야 나랑 대화하자, 나랑 함께하자, 그 마음을 두들기면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요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시작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중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라는 뜻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쓰라.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힘쓸 수는 있는 것이죠.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 우리는 원래 점도 많고 흠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도 점도 있고 흠도 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씻는 성도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는 옷을 말합니다. 겉옷을 말하죠. 의사는 의사복을 말하는 것이고 경찰은 경찰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변해주는 옷을 말하는데요. 이 옷에는 일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이 묻습니다. 흠도 묻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아야 됩니다. 세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옷이 깨끗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아야 되죠. 세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빠는 이 현재형으로 헬라가 되어 있습니다. 플리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로 말을 할 때는 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것을 말하죠. 그러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한 번만 빠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주 빨라 그 말씀입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은 이것저것 더러운 것들이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이걸 벗어서 빨아야 됩니다.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흰 옷이 있습니다. 이 옷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이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우리 장로님 회개 기도를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뭉뚱거려서 회개를 하면은 그 죄가 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지은 죄들이 덕지덕지 점으로 흠으로 묻어있죠. 언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씻어야 되냐 하면은 그날 씻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씻어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세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된 성도는 복이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점도 묻어있고 흠도 묻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가 있고 성 밖에 남을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기를 세탁하지 않고 점이 많고 흠이 많이 있는 그대로 있는 사람은 성 밖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선생님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지금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 밖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그렇다면은 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발을 안 씻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발 씻는 비유를 드셨느냐 하면은, 발은 자주 더러워지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발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를 자주 해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발을 몇 번이나 씻었습니까? 분명히 내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옷에 점도 묻었을 것이고 금도 묻었을 터인데, 여러분 어떻게 씻었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세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씻지 아니하면은, 이걸 들어갈 때마다 하지 아니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성 밖에 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주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횟수를 씻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사람도 죄를 씻죠. 그래서 씻어야만 합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씻었습니까? 누가 씻냐 하면은 죄책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씻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책감을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즉석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을 흘렸습니까? 눈을 흘기면은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립니다. 얘야, 그러지 마라. 나는 네가 눈을 흘기는 거 그거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은 그 순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몇 번이고 씻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씻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공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들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세마포 옷을,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애를 쓰는 사람, 애쓰는 성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애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게 묻어있는 점을 씻어낼 수는 있죠. 두루마기를 빨아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실지 모릅니다. 내일 하실 수 있고 모레 하실 수 있고 오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준비한 그 성도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면은 버려둠을 당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에게는 환란이 다가오게 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전 세계를 보내어서 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준비된 백성들을 불러서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혼인예식을 할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제가 설교단에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꿈을 꾸고 제 아내에게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목사님들과 이번에 수련회를 가면서 차에서 대화를 나눌 때 이 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 이야기를 하면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고 우스갯소리로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저만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난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만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응, 이야기한다고 웃지 마시고 제가 우리 제자반 우리 식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꿈은 평생 처음 꾸었습니다. 꿈도 거의 꾸지 않지만은 간혹 꾸어도 일어나면은 잊어버립니다만은 이 꿈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감격으로 남아있고 공포로 남아있고 지금도 저는 이 일 때문에 하늘을 자주 쳐다봅니다. 꿈속에서 아주 넓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앞에 서 있던 사람들과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지금 생각을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만 사라져버렸습니다. 어? 이게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제가 황홀병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입을 쩍 벌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셨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다 불러 모으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 제 눈앞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그곳으로 흰 옷을 입고 준비가 된 흰 옷을 입고 그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면 우리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제가 입을 벌리고 막 감격스러워서 막 쳐다보고 있는 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그 분홍색과 노을에 있는 그 분홍색과 흰색에 어울려져가지고 막 너무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장관이었고 그 넓은 하늘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는 순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져서 올라갔죠.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옆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시커먼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귀신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포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요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그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제 옆에 우리 성도 한 명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뛰어 그러면서 막 뛰어서 도망을 가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더 이상 이 땅 위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 집에도 숨을 곳이 없고 동굴 속에도 숨을 수 없고 이제 공포와 두려움만이 이곳에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제가 잠을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꿈이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뀌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흠이 있고 점이 많은 이 옷을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꾸었던 이 꿈은 사실 성경책 속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꿈이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신을 제가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주의 재림이 다가왔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의 재림이 다가왔을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옷을 날마다 자주 씻어야 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자신의 능력 밖이죠.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옴으로 인해서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는데 일순간 최악의 사태가 닥쳤습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엘리야가 했던 것이 있죠. 앞으로 여러분도 좌우로 또 앞뒤로도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부딪힐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1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다 자꾸만 그렇게 두들기시면은 지체 없이 여러분 교회를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부르짖을 때 그때에 그가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도록 근근히 살았지만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간구하기 힘든 것도 간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죠. 기도 응답으로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죽은 자를 당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살아난 적, 그런 기도도 못해봤지만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 외할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했던 이 기도는 평상적인 기도는 아니고 또 정상적인 그런 기도 응답은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 영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누군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할 VIP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 형제, 친지 아직 영적으로 죽어있고 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되고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될 기도들입니다. 늘 회개 기도하면서, 자주자주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점과 흠을 떼어내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